얘는 가격이 깡패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나왔어요. 약 한 985km 간다고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뻥 아니에요? 진짜 985 가요?
왜 생각보다 차가 괜찮지? 중국 차라며 3750이라며. 네, 이 차가 한국에 와서 뭐 잘 팔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는 좀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기 역할을 할 겁니다. 국산차 업체들은 차량 가격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앞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류종훈 기자와 함께 시승을 한번 해보러 왔는데 BYD 시라이언 6 DMI PHEV라서 조금 이름 긴 거죠?
그렇죠. 뒤에 붙어있는 DMI라고 하는 게 PHEV라고 하는 파워트레인의 BYD의 브랜드 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PHEV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리가 멀다가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거 얼마나 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차잖아요. 네. BYD니까 중국에서는 1000에서 한 1200 정도 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1000?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항상 그 중국 차의 주행거리는 좀 많이 줄잖아요.
네.
우리나라 워낙 빡빡하게 그런 인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받은 바로는 약 한 985km 간다고 나옵니다.
985km.
와. 거의 1000 가죠 그래도?
아니 근데 이거 뻥 아니에요? 진짜 985 가요?
간다니까요.
아 진짜요?
이 차의 특성을 보면 그게 가능한 게 PHEV다 보니까 배터리랑 전기 모터로도 가고
네.
60m라고는 적지 않은 그런 사이즈의 기름통이 있다 보니까 기름만으로도 900km 사실 이상 가요.
아 진짜요? 네.
여기가 좋아 사실. 그리고 이제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거리 70km. 둘을 합쳐서 약 한 985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 PHEV는 사실 뭐 연비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유지비가 적다 보니까
네.
조금 돈 더 주고 사는 게 PHEV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PHEV 대부분은 독일차
네.
아니면은 유럽차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비싸요. 동급 내연기관보다 1500에서 2000가량 비싸거든요. 얘는 가격이 깡패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나왔어요.
왜요?
얼마냐면
네.
3750만원이에요. 3750만원의 중형 SUV의 PHEV야. 약간 말이 안 돼.
3750만원이요?
네.
아니 3750만원이라면 네. 딱 알만한 브랜드 중에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많이들 비교하시는 게 투싼이나 스포티지 있죠?
네.
걔네 내연기관 모델의 깡통 바로 윗등급.
네.
그 정도면 3,700 정도 줘야 돼요. 그리고 니로도 그 정도 줘야 돼요. 코나는 4,000 가요. 그리고 요즘 핫한 이제 아반떼.
네.
아반떼도 풀옵션 하면 4,000 넘습니다.
아반떼가 4,000 넘어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네.
일단 제가 계속 비교하는 차들이 대부분이 다 일반 내연기관이에요. 네네. 하이브리드나 전기나 PHEV가 붙어버리면
네.
앞에 이제 천 단위에서
아, 뭐 2,000 정도 높아져요?
네. 그 정도로 비싸지는 차인데 얘는 지금 PHEV인데
네.
거기에다가 중형 SUV인데 3,750이다? 이거 좀 약간 저는 충격받았어요. 사실 제가 BYD 취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차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는 걸 작년에 알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가격선이 될까를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4,000 초반 아니면 3,000 완전 후반, 3,999만원, 막 이렇게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거라고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차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가격이 약 3,400 정도 한단 말이죠.
아, 조금 비싸네, 조금?
네.
네.
이 우리나라에 그냥 깡통 트림이 온 게 아니에요. 중상 트림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오면은 뭐 통관료도 내야 되고,
그렇죠.
관세도 내야 되고, 얘네가 뭐 만약에 정말 많이 팔 거야 라고 하면 한 3,900 정도 가져오겠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을 듣고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럼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게 될 모델인 거예요? 이 정도의 옵션?
그렇죠.
옵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한눈에 보면은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이거 열리더라고요.
열리죠. 네.
소리 들린다. 아예 열려버리는.
네.
이렇게 이거 원래 손 내밀면 안 되니까 못 내미는데 아예 열려버리는 이런 구조고 선쉐이드 다 덮이는 것도 있고 또 뭐 있죠? 아 이거는 그 트림별로 상관없이 파노라마는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에요. 얘도 깡통에는 없어요.
아, 깡통에는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럼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다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일반 에이다스기는 한데 우리가 레벨 2라고 말하는 거 있죠?
네.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차로 중앙을 유지해 주는 거. 네. LFA 기능도 지금 같이 있고 이게 동시에 구현되는 ICC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중국 차에서는 깡통에는 없어요.
아, 이거 다 옵션이군요.
네.
1열은 열선.
네, 열선이랑 통풍.
통풍
되고.
다 되고, 2열은.
2열도 열선이 되어 있어요.
아, 2열 열선 되어 있고.
네, 통풍이 좀 빠지긴 아쉽지만.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은 2열의 통풍이랑 열선이 다 들어가 있으려면은.
네.
뭐 5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차에 풀 옵션을 넣어야 들어가는 그 정도 기능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 정도의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3,750에 가격이 설정이 되었다. 운전대 왜 손을
ICC를 켰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에 오면
네.
제가 운전하는 게 싫어.
맞아, 맞아.
얘가 운전했으면 좋겠어. 네. 나는 얘는 정전식 감압이 아니고 잡고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운전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다시 또 쭉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손발이 다 자유가 생겼어요.
네. 아, 그러면 그 좋아요. 우리가 가격까지는 얘기 한번 들어봤으니까 이거 소재는 좀 어때 보여요? 우리 류 기자는
까탈이라서 굉장히 까탈스러워서
완전 소재 전문가. 네.
저희 이제 차에 타면 이제 딱 손에 닿는 부분, 피부에 닿는 부분을 되게 예민하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차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소재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사실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급 나파 가죽 이런 게 아니고
네.
일반 가죽 느낌이 나는 이제 인조 가죽이고요. 그리고 손에 닿는 부분에는 그래도 대부분이
네.
부드러운 소재로 다 덮여 있어요. 도어 트림이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센터페시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지금 가죽으로 감싸져 있죠.
네, 네.
보통 싼 차들이
네.
이런데 도어 패널 같은데
네.
대부분 손톱으로 눌러보면은 텅텅 소리 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그렇지 않죠.
네.
얘는 우레탄으로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만들어 놨다는 거.
대시보드도 이건 가죽은 아닌 거죠? 이것도 약간
우레탄이죠.
우레탄.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시라이언 7 탔을 때는
네.
웬만한 부분은 다 그래도 가죽으로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가죽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우레탄 같은 걸로 소재를 좀 마감을 해놨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플라스틱이 좀 곳곳에 쓰여 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손에 바로 닿지 않는데
네.
옷을 입고 다리에 무릎이 이렇게 닿는 곳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땡차 플라스틱을 좀 썼어요.
이건 네네. 뭐예요, 이거는?
이건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가 뭐예요?
광택이 나는 이런 플라스틱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특수 플라스틱이에요.
아, 근데 하이그로시가 보니까 이제 대시보드 쪽에 있고 그다음에 문 어트림 네. 쪽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네요.
네. 보면은 알루미늄은 아닌데
네.
플라스틱이지만 알루미늄 느낌 나게 이렇게 처리를 해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 무게도 줄일 수 있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고 내구성만 뭐 사실 받쳐준다면 나쁜 건 아니죠.
어허,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이 스티치예요. 스티치 사실 스티치는 좀 고급차에나 들어가는 거긴 한데 요즘엔 그렇진 않긴 하죠.
스포츠카에 많이 쓰죠.
스포츠카에 많이 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정성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저도 약간 그 부분은 놀랐어요. BYD가 고급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굉장히 네. 대중적인 브랜드고 네. 더군다나 또 중국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임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약간 오버스펙 느낌도 사실 좀 날 정도로 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저는 내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차주가 자동차 외관을 보는 일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맞아요.
대부분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 내부가 주는 느낌이 좀 좋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노력이 좀 많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그 더 중요한 건 사실
네.
주행감이잖아요.
그렇죠.
주행감, 가속 성능, 감속 성능, 승차감.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가속 성능이긴 합니다.
지금 엔진이랑 이제 전기 모터가 합쳐서 시스템 출력이 약 200마력 정도?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그런 뭐 나오는 240마력대 차들이 중형 SUV급에서 많다는 걸 감안을 하면
네.
출력이 넉넉한 차는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힘이 바로 들어가죠.
네네.
이렇게 힘이 바로 지금 주행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전기 모터가
네.
생각보다 얘는 힘이 셉니다. 사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말이 PHEV이지 주행의 거의 대부분은 전기차처럼 탈 수 있는 그런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역할보다는 전기모터와 배터리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차고 그래서 힘이 강력한 지금 전기모터를 넣어놨어요. 네. 시속 140, 150km를 갈 때도 전기모터로 전기차처럼 쭉 탈 수 있다 보니까 그 힘이 사실 그렇게 많이 부족한 느낌은 없어요.
그러면 그 엔진은 언제 개입해요?
네, 엔진은 일단은 즉각적으로 개입을 시키려면 네. 풀악셀 밟으면 바로 개입합니다.
아.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쫙 밀어서 밟으면
아 소리 나네요.
그쵸. 이렇게 굉장히
좋아. 엔진 이때 개입하는구나.
네, 엔진 음이 딱 들리죠. 엔진이 네. 그렇게 바로 개입을 하고 이제 또 하이브리드 모드로 달릴 때는 네.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어느 정도 다 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때 또 개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뭔가 좀 강하게 달려야 될 때 풀악셀 안 밟더라도 그때 이제 전기 모터의 힘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엔진이 개입해서 모터랑 엔진이 같이 돌아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다 썼어요. 배터리를 다 쓰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그냥 엔진으로만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가 돼요. 이 차가 PHEV잖아요. 네. 엔진과 전기 모터가 번갈아 가면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힘으로 이제 또 전력을 만들어서 네.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 하이브리드 차 처럼도 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감속 느낌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느낌은?
저는 감속에서 좀 놀랐어요. 사실 이 차가 어쨌든 적지 않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가 무거우면 배터리 밟으면 밀려요, 사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서죠.
네네.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아주 뭔가 끈적하게 빨아당기면서 계속 멈추는 느낌이 드는 건데
네.
이 차가 PHEV이다 보니까 회생제동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생제동 장치가 먼저 작동을 하면서 감속을 시키고 그 회생제동으로서도 잡을 수 없는 힘이 넘어버리면
네.
그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딱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차들이 이질감이 있어요. 회생제동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 네. 뭔가 답답해.
네.
아니면 되게 밀려.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딱 잡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서요.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은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생제동과 브레이크가 언제 개입하고 언제 바뀌는지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감속을 잘합니다. 88, 89, 90 났어요.
아 조금 있다.
조금 있죠?
조금 있네요. 아 이 정도구나 회생이.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네네. 지금 되게 부드럽게 서잖아요.
예.
근데 회생제동은 강도를 제가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아 이게요? 세팅이요?
네,
지금?
세팅을 강함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여기 계기판 보면은
네.
이제 회생제동을 할 때 충전이 얼만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자 제가 발을 떼볼게요.
네.
떼면은
48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네.
48kW만큼의 충전량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건데
네.
생각보다 그러면 제동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 몸으로 느끼기에는 울컥하는 느낌 없이 지금
네.
전기를 많이 얻으면서도 속도를 부드럽게 멈출 수 있겠다는 거는 회생제동 능력이 되게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중앙 디스플레이에 여러 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네.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카카오 내비가 있어요, 여기.
네.
내비게이션이 직접 들어가 있는 거는 좀 흔한 거예요.
요즘 스위치 업체들도 보면 팀의 오토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같은 곳이랑 같이 이렇게 순정 내비를 집어넣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업체들이 사실 지금 팀앱을 많이 넣고 있어요. 팀앱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은 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잘 돼 있잖아요.
네.
사용량도 많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지금 카카오랑 같이 이렇게 내비를 넣어놨고요.
저 근데 이거 타보면서
네.
조금 아쉬운 점 몇 가지 발견했어요.
네네.
아까 우리 이거 막 내부 얘기하면서 와 3750에 이 정도의 옵션과 이 정도의 소재와 이 정도의 인테리어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수석 앉아 있잖아요.
네.
그 저는 이게 눈높이가 높아서 그러니까 상체가 길어서 항상 차를 타면
네.
의자를 맨 밑으로 내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쵸, 그쵸.
이거 조수석은 안 내려가. 근데 운전석은 내려가죠.
운전석은 밑으로 내려가고 앞뒤로도 움직이고 틸팅도 되죠.
아, 그거 다 되죠.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뒤로 가고 이거 다 되는데 위아래가 안 돼. 위아래 안 돼.
위아래 안 돼.
조수석은 안 돼.
네. 결국에는 3750의 한계인가?
그리고 약간 아쉬운데?
네.
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죠.
맞아요. 이게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카메라에 딱 비춰지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선명하게 안 보여요, 사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뚝뚝뚝뚝 끊어져요. 그건 지금 이 차에 달려있는 카메라 모듈이 그렇게 좋은 모듈은 아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뭔가, 되게 프레임이 되게.
그렇죠.
많이 끊기죠. 주행할 때 주행 보조용으로 쓰기에는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에 치명적이지 않아.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고급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야, 이건 약간 그 정도?
중국 차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약간 첨단 기능을 잘 들어가 있다.
아,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BYD의 C라이언 6는 조금 실망감을 가질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차 승차감이 좀 어떤지.
승차감 저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사실 아까 약간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왜 생각보다 차가 괜찮지?
아니, 진짜 운전대 꽉 내리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아. 중국차라며! 3750이라며!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진짜 괜찮지 않아요? 딱 탔을 때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이에요.
네.
독일차의 그런 단단한 승차감은 아니고, 약간 뭐 투싼이라든지 산타페를 탔을 때 느꼈던 그런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 있잖아요.
네.
거의 비슷해요. 더군다나 지금 요철 구간을 지날 때 보면 이제 전륜이 너무 단단하게 세팅이 되면은 꽈당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앞에 전륜에는 맥버슨 스트럿이 들어가 있고 후륜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차 역시도 이제 패밀리카로 좀 많이 쓸만한 그런 차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
사실 저도 이거 타면서 뭐 이렇게 딱히 뭐 불만을 잘 못 느끼겠는 정도의 승차감? 왜냐면 저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감성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직관적이란 말이야. 아니,
그럼 좋냐라고 하면 좋은 거 모르고 나쁘냐라고 하면 나쁜 거 모르고 딱 그 정도예요.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딱 평균값 정도 되죠.
네. 그게 네. 제일 맞겠네요. 네. 이 정도면 넓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비슷한 동급 차종 비교했을 때?
동급 차종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네. 사실 산타페나 소렌토랑 비교를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차가 조금은 좁아요.
어머.
근데 지금 국내에서 많이 비교하는 차들로는 사실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비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차들이랑 비교하면 또 커요. 전장이 4775, 전폭이 1890mm,
네.
그리고 전고 높이가 1670mm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게 사실 휠베이스잖아요. 휠베이스가 2670mm란 말이죠.
네.
그 정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전 세대의 산타페랑 거의 스펙이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원래 큰 차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들보다는 실내가 더 큰데 현대기아의 최고 기술
네.
실내를 넓게 뽑는 거 거기에는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실내 공간 자체의 그런 공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넓은 편이죠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니긴 한데 이거 없는 거 좀 좋아.
좋죠. 뒤에서 발을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원래는 옛날에는 그 구동 추계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 PHEV면 엔진이 있는 건데 왜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거는 플랫폼 자체가 사실 내연기관 플랫폼이 아니라 친환경차 플랫폼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을 지나가는 크랭크축이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게다가 4륜이 아니라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엔진이든 전기 모터든 모든 구동을 지금 앞에서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로 넘어가는 그 축이 필요 없는 거기도 하고요.
네.
자, 이주호 기자가 뒷좌석으로 순간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뒷자리에 앉아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그 조수석 쪽은 좀 뒤로 많이 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최대한 뒤로 뺐을 때 뒷자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거든요. 제가 키가 되게 큰 편이잖아요. 184인데 좀 편안하게 앉아서 그러니까 엉덩이 딱 붙이지 않고 앉아서도 지금 무릎이 약간 스치는 정도? 약간 스치는 정도? 그래서 뒷자리 공간감도 그렇게 저는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통통 튄다 그러면 진짜 안 좋은 서스펜션.
네네.
지금 여기서 딱 탔을 때 뭔가 그냥 부드럽게 가는 느낌? 도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뭐 잔진동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안 느껴진다 이러면은 사실 뭐 평균 정도의 서스펜션이라고 볼 수 있죠.
서스펜션.
아까 이제 좀 제가 고속으로 와인딩에서 좀 밟았었잖아요.
네.
그때 느꼈던 그 흔히 말하는 옆으로 움직이는 쏠림 현상 있죠. 롤링이라고
네.
하는 그
네,
그런
네.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잘 잡아주면서 이제 잘 버텨주는 힘. 이 차에 제가 기대감이 너무 낮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시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생각보다 잘 잡아주더라고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어서
네.
무난한 느낌?
이 차의 주행감 자체가 보면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고 그렇다고 이제 물침대에 있는 출렁출렁한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패밀리카로 타기에 알맞은 정도 적당히 가벼우면서 물렁한 느낌?
자 이렇게 다시 앞자리로 왔고요. 그 저는 이 차에서 조금 부러운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오르간 페달.
오르간 페달? 아, 맞아. 아니,
이 남자들의 로망이 오르간 페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사실.
별거 그렇죠? 아닌데.
오르간 페달이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뭔데요?
이 딱 발이 세워져서 밟을 때 피로감이 덜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각도가 딱 붙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발에 대한 피로감도 좀 덜 줄 수 있고.
아, 저는 멋인 줄 알았어요.
멋있기도 하죠.
멋있기도 하죠. 네. 자, 이제 우리 외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 네.
제가 약간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에서 먼저 이걸 봤을 때는
네.
어? 약간 포르쉐 닮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칸과 카이엔 짬뽕 낸 게 맞죠? 그리고 저는 딱 봤을 때 에스턴 마틴의 DBX의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아, 어느 부분이요? 어느 부분?
앞부분에 약간 전측면 아랫부분에서 올려다 봤을 때
그러니까 눈 바로 아래 코 부분까지?
네.
아, 네네.
딱 그 앞범퍼를 보면 얘가 이제 흰수염고래의 수염처럼 딱 은색으로 세 줄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딱 봤을 때 오, 약간 어디서 많이 봤지 했는데 에스턴 마틴에서 봤던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이 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네.
사실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람보르기니 디자인을 총괄했었던 볼프강 예거예요. 자동차 디자인 좀 아시는 분들은 볼프강 예거라고 하면 다 알거든요. BRD 예전 차들 보면 진짜 촌스러웠거든요.
맞아요.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있는 그 중국차였는데 언제부턴가 차들이 세련돼졌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볼프강 예거고
네.
그 사람이 만든 라인업 중에 하나가 이 시라이언 06입니다.
어떤 디자이너를 어디에서 모셔오느냐에 따라
네.
그 차 브랜드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달라지는 걸 많이 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BYD가 중국 내에서도 고급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 브랜드이기 네. 때문에 차별성을 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게 사실은 디자인 변화죠. 뒤태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앞모습이랑 좀 상반되게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에요. 앞은 보면 사실 약간의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뒷모습은 오히려 깔끔하게 그냥 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잘 톤을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거 제가 오면서 소음이 좀 적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느낌이에요? 아니면 진짜예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저희가 한 시속 한 8-90으로 달리는데 풍절음 같은 거, 노면음 같은 거 거의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이 차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4천만 원, 5천만 원 돼야 이제 이중 접합 유리를 이제서야 넣어주잖아요.
네.
이렇게 조용한 실내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이런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사실 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뭐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실용적인 게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분들이 많은지는 우리가 판매량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판매량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정말 높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상품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주행거리에 대한 부담이 일단 없잖아요.
네.
또 하나는 PHEV를 살려고 봤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 PHEV 다 단종시켰죠. 벤츠 BMW는 동급 내연기관보다 2천만 원 더 줘야 돼.
네.
그러다가 이제 기다렸던 게 이번에 도요타에서 라브4 PHEV가 나왔는데 6,160만 원이에요.
아, 비싸다. 차이 많이 나네요.
네. 좀 적당한 가격선에서 살려고 보니까 살만한 차가 사실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BYD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데이터를 보지 않고
네.
그냥 고정관념으로만 봤을 때는 중국인, 뭐 친중 내국노들 이 사람들만 타는 차야
네.
택시, 렌터카, 카쉐어링 이런 데서만 타는 차야라고만 생각들을 하시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판매량이 되게 많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 1등 누군지 아세요?
수입차 시장 1등은 테슬라 아닙니까?
압도적 테슬라죠.
네. 네.
테슬라 다음은 이제 BMW, 벤츠예요. 그러면 4등 자리를 두고
4등 누구예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싸워요.
네.
딱 보면 4등 자리는 네. 연간 한 만 대 이상 파는 브랜드가 가져가요.
원래. 네.
근데 지금 4등이 누구냐면 BYD입니다.
그래요?
네. BYD가 심지어 올해 상반기에만 네. 만 대 넘게 팔았어요. 시라이언 6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상반기에 만 대 이상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입차 시장 4등이에요. 심지어 5등, 6등을 하고 있는 볼보랑 네. 렉서스를 3천 대 가량 차이로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고 있죠.
네.
근데 그런데 지금 이 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출고가 되는 네. 이번 달부터는 한 달에 몇 대를 팔까 지금 되게 놀라움과 약간의 걱정까지 더해질 정도로 좀 폭발적으로 지금 흥행을 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좀 그래요. 요즘에 3,750으로 살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이번에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네. 이 차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가격 발표가 되는 순간 경쟁사 직원들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왔어요.
어땠을까요?
일단 현대자동차
네.
욕했어요. BYD 코리아의 조인철 대표가 3,750만 원입니다 딱 하는 순간 현대차 직원들이 하면서 욕하고 나갔어.
네, 네.
또 한 브랜드는 되게 안타까웠는데 네. KG 모빌리티 직원들은 딱 보자마자 아 한숨을 쉬는 거야.
아...
약간 탄식이었어. 탄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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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1.5리터 가솔린 엔진과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네.
구동 방식을 또 조절하는 그 컨트롤 유닛까지 다 BYD 걸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KG 모빌리티가
토레스 하이브리드, 액티언 하이브리드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일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
네.
KG를 사는 사람들은 옛날 쌍용을 좋아해서.
그렇죠.
혹은 가성비가 좋아서 사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성비의 영역에 어쩌면은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BYD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긴 주행거리를 갖추고 들어와 버렸어.
우리한테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같은 플랫폼을 갖고 우리나라에 그 지네차를 들고 들어오더니 더 싸게 깎았어. 그럼 이거 우리한테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이 차가 들어오면 뭐 여러 브랜드들이 굉장히 긴장을 할 겁니다만
네.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5천만 원 넘는데 어떻게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투싼 다음 모델이 나와요. 그 차 역시도 풀옵션을 넣으면 5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네.
근데 얘는 물론 풀옵션은 아닙니다만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PHEV인데 3,750이라고 투싼 어떻게 팔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군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차가 한국에 와서 뭐 잘 팔리면 우리 소비자 입장 내에서도 저는 좀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기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 국산차 가격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반떼가 4천만 원하고 뭐 투싼이 5천만 원하고 이게 상상이나 했던 가격이에요. 사실
제 나이 때 사람들은
네.
아반떼는 1,600이에요
잠깐만요.
네. 아 근데 와 아반떼가 4천인 세상. 아 당연하죠. 시간 지났고 물가 올랐고 뭐 소득이 높아졌고 당연한데 저한테도 4천만 원이라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적지 않죠.
내가 만약에 4천이 있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특히 이제 가족 있는
그렇죠.
4천으로 아반떼. 아 내 가족이 힘든데 BYD긴 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에다가 뭐 부모님 가운데 한 분 정도는 같이 타고 어디 옮겨 다닐 수 있고 그 정도 생각하면 반드시 그쵸. 한국 걸 할 거야 라고 단언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국내 자동차 가격이 인상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랜저 4천만 원이 머릿속에 있는 가격인데
네.
지금 그랜저는 이제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더군다나 내수시장, 자국시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중국 브랜드들의 흥행이 약간의 국내 자동차 가격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매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HEV면은 전기 충전을 따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얘는 DC콤보 급속 충전이 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대부분의 PHEV는 일반 7kW나 11kW짜리 완속 충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얘는 급속이 돼요.
아 그래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는 이 차랑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출시한 토요타의 라브포 그 두 차량만 지금 급속이 되고
네.
독일 차들 있죠.
네.
9천만 원, 1억 하는 차들 걔네는 완속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다 보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18.3kW인데
네.
18kW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급속으로.
네.
그렇게 하면은 30%에서 80%까지는 35분.
아.
그리고 빵에서 완충까지는 1시간 정도면 다 충전을 할 수 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충전 포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아, DC 콤보네요.
네, 요렇게만 했을 때는 완속인데 요거를 빼고 콤보로 두 개를 다 넣게 되면은 급속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급속에 되는 PHEV 많지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커넥터가 연결이 됐다고 나오고요. 충전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10, 15 들어가던 게 지금은 18, 20 이렇게 들어가죠. 중국에서는 30, 40씩 들어가요. 전기차지 거의. 그런 식의 지금 PHEV도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충전 기술도 되게 중요해졌죠.
오늘은 시라이언 6 DMI PHEV
네.
차량을 한번 타고선 요즘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유종훈 기자가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비단 그냥 잘 팔리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가격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매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